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그 보수적인 합동측 교단에서 자랐고 또 아주 보수적인 아버님, 장로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제가 학생 때 유행했던 게 소울, 팝 이런 노래 들으면 세속적인 음악 듣는다고 그저 라디오 박살내든 그런 아버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또 겁이 많아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해보지도 못했고요. 특히 하나님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면 아주 뭐 저주받는 걸로 알고 아예 거역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너는 큰아들이라 첫 열매는 주의 것이라고 해서 주의 종으로 바치기로 서원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신학교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라면서 참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그거 안 가겠다고 그저 다른 일 해보겠다고 돌다가 마지막 그 주제곡 아시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애시당초 어머니 말씀 딱 듣고 아이씨 그렇기는 해봤지만 그냥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살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참 그런 그 주일날 한 번도 어디 놀러 간 적이 없습니다. 한강 뚝섬에 수영하러 주일날 가자고 그러면 저는 갔다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물귀신 될 걸로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지가 않았어요. 친구들이 저 도봉산에 주일날 산에 올라가자 그러면 저는 못 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도 생각은 지금쯤 올라갔겠지, 지금쯤 냄비에다 밥 끓이고 앉았겠지, 뭐 이 생각 아니라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으면서도 그래도 한 번도 주일날 딴 데를 못 가보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일을 빼먹은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군대 가서 정말 매를 맞으면서도 주일은 지켰고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말 안 들으면 저주하는. 그래서 그 저주를 당하면 무서워.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부모가 돼보니까 아 부모 마음이 이렇구나. 아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실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은 딱 두 마디입니다. 일사각오, 지사충성. 이 두 마디만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희들 등록금 한번 제대로 대준 적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교회에다 바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한 가지 믿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자식들 복 주신다. 뭐 그거 하나 믿고 그냥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간증거리가 참 많은 집안입니다.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상가에서 한 겨울에 연탄을 못 대가지고 첫애가 돌 때 얼굴이 얼어 터지는데도 우리 아버님은 우리한테 10만 원도 대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손주가 얼어 터지는데도 10만 원도 안 대줘요. 당신 섬기는 교회 교인이 몇천 명 모이는데 우리 아버지 거기다 헌금 안 해도 되는데 거기다만 합니다. 지파라 맞춰놓고 또 교회 빚 있다니까 또 작정해놓고 그 작정헌금 끝날 때까지는 가전제품 한번 안 바꾸시면서 흑백 TV를 보시면서 그 작정한 거 다 갖고 난 다음에 가전제품 바꾸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한테는 단돈 만 원도 안 주셔요. 우리 집사람이 그 소리 듣고 시험 들고 내려오고요. 뭐 그 정도면 괜찮은데 또 내려오셔가지고는 한 말씀 하시는 말씀 그래도 부모 공경에 복 받으니까 만 원이라도 나를 내놔라 나한테 내놔라 그러신 분이에요. 하여튼간 참 상식이 안 통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믿음대로 저희 사남매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 간증거리가 많은 가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사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입니다.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를 찾아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이 그거라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이별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있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건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원하세요? 같이 있는 것. 그래서 교제하는 것. 그러면서 동행하고 사는 것. 제가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4년 연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전사 때 연애를 했는데 연애하면서 제일 와닿는 노래, 내 가슴에 제일 공감을 일으키는 노래가 이런 가사였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노래가 제일 와닿아요. 미스김을 사랑해보니까 하루에 한 번 보고는 이게 간이 차질 않아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사당동에 있는 총신을 가면서 미스김 출근하는 마포에, 저는 신동동에 살았는데 신정동에서 마포까지 가서 미스김을 출근시켜주고 나는 사당동으로 갔어요. 점심시간 되면 오전 강의 조금 일찍 끝나고 나는 또 미스김 회사 앞에 가서 미스김 불러내고 점심 같이 먹고 나는 또 학교로 갔어요. 학교 끝나면 또 어디로 가 있어요? 미스김 회사 앞에 가서 미스김 만나고 저녁을 먹고 또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아, 속으로 어떤 놈이 통행금지 만들어갖고 이렇게 연인 사이를 헤어지게 만드나. 그게 마포까지 데려다주고 신정동에 오면 통행금지 걸리니까 뒷골목 뛰었어야 돼요. 그걸로도 끝이 안 나요. 또 하루 세 번 만나고도 전화해가지고 미스김, I love you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전도사 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여자를 사랑해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낮 예배 끝나면 언제 저녁 예배 기다려? 저녁 예배 끝나면 언제 수요일에 올길?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아침에 봐도 점심 때 보고 싶고 점심 때 보고 나면 저녁 때 또 보고 싶고. 이야,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 두세 번만 하면 어떤 반응이 나가요? 그거 벌써 세 번째다. 응? 뭐 이런 반응 나가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말하는 건요, 열 번 아니라 수 번을 들어도 맞아, 그래, 아이고 맞아, 그러고 있어 내가 주책맞게. 여러분요, 제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진짜 아니었네요. 한 여자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네요. 야, 한 시간만 설교 들으면 몸이 들리고 말이죠. 한 시간만 넘어가면 뭐 이렇게 길어. 저는 그래 본 적은 있어도요. 근데 미스김하고 앉았으면 3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왜 이렇게 벌써 끝나야 돼? 야, 토행금지 때문에 또 가야 되네? 안타까운 거예요. 참, 한 여자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그때 저는 봤어요. 연애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한다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그냥 눈은 멀뚱멀뚱 뜨고 보고만 있어요?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재밌게 삶을 나눈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같이 대화하고 주고받으면서 사소한 것도 주님,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이런데요.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감정은 지금 이렇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생각 어떠세요? 그래요, 주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러면 나 안 할게요. 뭐 이런 교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문자 쓰면 성화, 주님과 동행한다.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죠. 제가 어저께 오늘 낮집회죠. 낮집회 끝나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어떤 남전대원들이 네 분이 내려가시는데 인상이 너무 비슷하고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우, 참 인상이 너무 닮으셨네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저희가 남포교에서 지금 3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부부는 몇십 년 같이 살다 보면 닮아요, 안 닮아요? 닮죠. 왜 닮죠? 왜 닮아요? 살다 보니까 상대편 싫어하는 말 안 하게 돼요. 상대편 싫어하는 행동 안 하게 돼요. 상대편 안 좋아하는 음식 안 먹게 돼요.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먹는 것이 어떻게 돼가요? 예, 서로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게 비슷해, 행동하는 게 비슷해, 가치관이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닮는 거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주님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요. 주님 이거 싫어하시겠네요. 아유, 이런 말 주님이 싫어하시고 이런 행동 주님이 싫어하시고 그래요. 이런 반응 주님이 싫어하시겠네요. 그래요. 주님이 이거 좋아하시겠네요. 주님 이거 기뻐하시겠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 닮아가요? 주님 닮아가는 거죠. 그걸 문자 쓰면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성화의 길을 걷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늘도 원하는 건 우리가 막 율법주의적으로 막 거룩해져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를 오늘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최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또 기뻐하신다.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가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 그걸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을 만드시고 첫 마디가 뭐였어요? 예? 여러분 인간을 만드시고 첫 마디가 보시게 좋았다는 혼자 하신 말씀이고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28절이잖아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라. 왜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만드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를 정복하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맛을 보여줄 수 있고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삶을 드러내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번성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점점 갈수록 찌그러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번성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번성하는 살기를 원하세요. 내 대보다는 내 다음 때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번성했고 야곱이 번성했고 요셉은 더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죠? 번성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기 싫으세요? 복을 이야기하면 기복주의라고 매도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조그만 선물 갖고도 환호하시고, 막 번호가 한 번호만 틀리면 아우! 막 이러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길 원하세요? 번성하길 원하세요. 근데,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요. 이미 복을 주셨다고요. 뭐 할 수 있는 복을? 번성하고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다 주셨습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번성하신 것 같아요. 좀 갈수록 좀 이렇게 좀 쇠락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미 번성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시면서 번성하라는 거지 아무것도 안 주시고 번성해라 그거 아닙니다. 하는 그것을 보고 앞으로 내가 복을 줄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요. 그런데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뭐냐면 첫째는 29절에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그랬더니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29절에 각종 씨 맺는 걸로 주셨다. 요즘 말로 하면 씨앗으로 주셨다. 여러분들은 더 기분 좋은 말 시드머니를 주셨다. 여러분 씨앗은 먹으라고 줬어요? 심으라고 줬어요? 심으라고. 근데 주로 주시면은 드세요? 심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씨앗을 준 것은 먹으라고 준 거예요? 심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주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싶으세요? 심고 싶으세요? 주시면 쓰고 싶잖아요. 그거 갖고 내가 누리고 싶잖아요. 그럼 번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물질, 그 모든 걸 가지고 심을 때 인생이 번성하는 축복이 옵니다.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스림의 원칙이에요. 잘 다스리라 그랬어요. 관리를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간 주셨죠? 24시간을 주셨는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 10년, 20년의 인생이 달라지고 젊은 사람들은 평생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주신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주신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관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주신 재능, 달란트를 어떻게 얼마나 내가 개발해서 관리를 잘해서 다스리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 사는 모든 폭이 달라져요.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번성할 수도 있지만 쇠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리는 다스림의 원리, 관리의 원리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할 시간 없고요. 어쨌든 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동행하고 사는 걸 원하시고 두 번째 뭘 원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 분야에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복주심과 그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고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치, 경제 어떤 분야든 간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죠. 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거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원하심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남의 다리 긁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뭡니까?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예? 아, 뭐 틀려도 60입니다, 여기서는. 예. 뭐라고 하죠? 예, 약속인데 그 모든 약속들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죠? 그냥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서기관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한 말씀 가운데 명령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고 살아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고 잘 섬기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교양이 좀 있으시면 적습니까?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왜 요구하세요?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 왜 요구하세요? 예?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면 노년에 덕 좀 보실라고? 아니죠. 부모 마음은 자식 잘 되고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 덕 좀 보시려고요? 하나님 덕 보시려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 왜 그걸 요구하시냐고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분명히 선포하세요. 너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를 명하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이래버리셔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래요?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왜 그러세요?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복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행복은 어디서 오죠? 복이 있다고 행복이 옵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신다면 어떤 복을 제일 원하세요? 복 가운데. 그냥 우리끼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뭐니가 최고죠. 물질의 복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복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셔야 돼요? 만약 복이 행복을 준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셔야 돼요? 오, 이건희 회장님이 제일 행복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건희 회장이 제일 행복하실까요? 어떻게 아세요? 집안이세요? 어떻게 아세요? 아주 막 질문 떨어지자마자 아니요 그러셨거든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나도 부모를 부모거든요. 자식을 키운. 딸이 자살했어요. 아들이 이혼을 해요.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복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따님이 뉴욕에서 자살할 때 그때 인터넷 뉴스에 막 나오는 거 보니까 그때 이미 딸 앞에 넘어가 있는 재산이 3,800억인가? 뭐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3,800억 있으면 자살하겠다 안 하겠다? 예? 하겠다 안 하겠다? 미쳤냐? 왜 죽냐? 그러죠. 그런데 죽어요, 사람이? 사람은 돈이 행복을 줄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완벽한 환경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만족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누굴 만들어 주십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완벽해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50년 전에 비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불행할 거리가 있다 없다? 없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그런데도 행복지수가 높아졌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행복은 어디서 와요? 행복은, 따라서 하세요. 행복은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과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종합적 균형 잡힌 행복을 맛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오면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 있고 감격 있어요. 행복해 안 해요.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이게 맨날 어디 갔다 이주하고 재테리가 날라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가정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행복한데 교회만 오면 뭐 은혜가 안 되고 졸리기만 하고 시험만 들어요. 그분도 반쪽만 행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육신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아니, 행복해야 되는데 왜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가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행복하거든요. 하나가 안 되면 불행해져 버려요. 여러분, 한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한번 살아보니까 하나 되는 게 쉽더라 어렵더라.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정도 아닙니까? 포기하고 살지 않으세요?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다 불러다 놓고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여기 너희를 불러 모아는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예요? 교회 생활 잘하는 건 뭐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근데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하나 되기가 만만한 분이에요?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절대로 만만치 않은 분들 계시죠? 예, 네,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기분 나쁘다고 뛰쳐나갈 장소가 아닙니다. 기분 나쁠수록 어떻게 해야 될 장소예요? 붙어야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붙어야 되는 장소. 그건 이제 시간이 없어요. 몸으로 비유를 들었고 건물로 비유를 들었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여러분, 제 손이 좀 잘생긴 편이에요? 못생긴 편이에요? 제가 젊었을 땐 기생 오래비 손 소리 들었습니다. 쭉쭉 잘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잘생긴 손이라도 이거 잘라가지고 막대기 꽂아놓으면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징그럽다고 난립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리 아름다운 지체라 할지라도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뭐가 됩니까? 흉물이 되고 썩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순간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당신과 나는 떨어지는 순간 서로 흉물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저는 좀 무식한 목사니까 무식하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좀 말씀하시면서 그러세요.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도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어느 날 하나 됐더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피 터지는 싸움이 있어야 하나 됩니다. 자, 어쨌든 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셔요.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충성, 봉사, 헌신, 뭐 기도, 전도 다 좋아요.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도로서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세상에 부모도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결혼했는데 잘 되긴 잘 되고 사업은 잘 되고 사위가 사업이 잘 되고 뭐 며느리가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날마다 사냐 안 사냐고 이혼한다고 싸우고 있으면 부모로서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거 못 보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건 잘 되고 두 번째는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더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아웅다웅하지 맙시다. 진리 문제가 아니면 싸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이러지 않는 한은 싸울 거 없습니다. 진리 문제 아니면 살 거 없어요. 진리. 아. 뭐로 들으셨어요? 에? 집? 집 문제만 아니면 싸우지 마라. 괜찮아요. 그냥 어떻게 듣든 은혜가 되면 되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가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오늘 제 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오늘은 행복을 주는 말과 불행을 주는 말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람끼리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다루는데 주제가 행복이거든요. 모든 행복은 사랑에서 나오는데요. 사랑은 뭘로 이루어져요? 말로,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대화가 없는 사랑 불가능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방송실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보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는데 이 선한 말이란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다음 거 보여주세요. 노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요건 이제 다음에 나올 구절이고 통과.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노함이란 단어인데 노함이란 단어의 뜻을 보면 기쁨을 주는 첫째가 대표적인 게 기쁨을 주는 친절한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에베소 4장에서는 은혜스러운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뭘 줘라? 은혜를 끼쳐라. 은혜스럽게 해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기쁨을 주는 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너희는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뭘 줘라? 기쁨을 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그렇게 쓰여요. 다음 구절 보면 나오는데요.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자, 선한 말은 뭘 즐겁게 해요?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해요. 다음 구절 읽어보실까요? 선한 말은 마음에 달다 그랬어요.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음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뭐에 좋은 약이라고요? 뼈에 좋은 약이라고 그랬어요. 잠을 해보니까 근심은 뭐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는데 스트레스는 뼈를 썩게 하는데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 말은 뼈에 좋은 약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말만 하루에 서너 번만 들어버리면요. 하고 들으면요. 암도 이깁니다. 그러면 선한 말이 뭐냐? 선한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여러분 기쁨을 주는 말인데 어떤 말을 들으셨을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하시다 보면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제일 좋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나온 단어였어요. 그 다음에 또요. 예, 칭찬. 가장 대표적인 게 칭찬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생각을 아셔요 모르세요?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라고 그래요? 됐다고 그래요? 고백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실까요? 마음으로만 믿고 잊지 말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왜 그러실까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이 있어요. 감정이 있으세요. 들으면서 기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인들이 가끔 남편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죠. 잊을만하면 한 번씩 하는 질문 뭐죠? 여보나 사랑해? 아직도 확인이 안 되신 거예요? 확인이 안 돼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세요? 예? 맞아요. 그냥 듣고 싶어서. 무슨 말이? 사랑의 소리가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이 원수가 안 해주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고 아이고 내가 이 말을 못 해줬구나. 그래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지. 이 세상에 당신밖에 더 있겠냐. 뭐 이래주면 좋은데 이 무식한 남편이 그것도 눈치를 못 채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냐. 뭐 이래버리면 살 맛이 나겠다 안 나겠다.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듣기를 원하셔요. 그때 행복하시거든요. 사람도 들을 때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난 경상도 사람이라 그거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 남살스럽게 그걸 뭐 또 이야기를 합니까? 꼭 말로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부인에게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다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고백하라고 그러시고 그걸 기뻐하노라 그래. 내가 그 일을 기뻐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찬양하는 것을 내가 소 한 마리 바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별 표현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셔요. 찬양하는 걸 뭐보다 더 기뻐하신다고요? 황소 한 마리를 바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똑같습니다. 들을 때 행복한 거예요. 말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라는 거예요. 나는 경상도라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 경상도는 안 해도 된다. 뭐 그랬으면 안 해도 돼요. 나이 많은 세대는 안 해도 되느니라. 그러면 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라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자, 통과. 자, 그러면 칭찬인데, 칭찬이란 말은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상대편의 좋은 점, 잘하는 점을 인정해 주는 말이 칭찬입니다. 사람이 어느 때 제일 행복하냐? 인정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어느 때 살맛이 나요? 인정받을 때 살맛이 나요. 그러면 반대로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말이 뭐겠어요? 예, 멸시하는 말,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어버리면 자살도 해버리는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를 당하면 살인도 하는 거예요. 불도 질러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말이 뭐냐?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이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말인데요. 그건 나중에 좀 다루고요. 자, 성경 구절들 그냥 쭉 보세요. 통과. 통과. 이거 다 그런 구절들입니다. 자, 통과. 자, 잠언 27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자, 도가니가 뭐죠? 저녁 드시고 오니까 도가니탕이 생각나십니까? 이게 도가니가 뭐죠? 예, 이게 옛날 말인데 요즘 말로 용광로예요. 용광로. 용광로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예, 금광석을 넣어가지고 이 광석을 넣어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실현한단 말은 재련한다 그 말이에요. 순금과 순은을 만들어낸다. 용광로에서 순금과 순은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은 뭘로 만든다? 제대로 된 사람은 뭘로 만든다? 칭찬으로 만든다. 칭찬이 사람 만든다. 송기론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가정에 남편이 퇴근해갖고 집에 오면 옷을 벗으면 아무데나 던져놓고 양말 벗으면 아무데나 던져놓는 가정이 있어요. 부인이 쫓아와서 여보 제발 좀 벗으면 세탁기인데 좀 갖다 놔요. 갖다 놓을까요? 안 갖다 놓을까요? 안 갖다 놔. 애들이 태어나서 애들을 키우는데 꼭 안 좋은 건 누구 닮아요? 꼭 애비 닮아가지고 애들도 팬티가 서랍에서 나오고 그냥 침대 밑에 나오고 야 너희들도 엄마한테 협조해. 너희들이라도 협조해야지 어떻게 살으라고. 안 돼. 그래서 이 아줌마가 머리를 써가지고 방마다 바구니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 넣으세요.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어.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갖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할 말이 뒤따라가는데 남편이 침대 앉아갖고 양말 벗어갖고 그냥 휙 던졌는데 우연의 일치로 바구니에 쏙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부인이 당신 학교 다닐 때 농구했어? 그러니까 웬 농구? 근데 어떻게 안 보고 완샷에 골인을 시켜? 당신 실력 좋다. 칭찬 한마디 했는데 그다음부터 그다음 날부터 남편 퇴근하면 침대 앉아갖고 양말 벗어갖고 뭐하고 있을까요? 칭찬이 사람을 바꿔요, 여러분. 저는 4년 동안 미스김을 사랑하고 연애를 했잖아요. 제가 연애할 때 그 집을 유심히 드나들면서 유심히 누굴 살폈을까요?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유심히 누굴 살펴요? 장모님을 살핍니다. 장모님 될 분을 살펴요. 왜? 딸은 누구를 닮아? 엄마를 닮거든. 저도 우리 딸을 시집가기 전에 항상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너도 좋은 남자,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면 잘 보이려고 위장하냐 안 하냐? 위장할 것 같으냐 안 할 것 같으니까 위장할 것 같대요. 그러면 너를 좋아하는 남자도 너한테 잘 보이려고 위장을 하겠냐 안 하겠냐? 위장할 것 같대. 그러니까 위장을 하니까 본색이 드러나지 않고 모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누구를 봐라? 그 아버지를 보면 남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 꼭 아버지 빼박는다. 그러니까 그 아버님을 꼭 살펴봐야 된다. 제가 그런 걸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엄마를 닮으니까 가서 그 장모님 될 분을 유심히 보니까 전형적인 한국 여성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은 오리지널 경상도. 별명이 리모컨이에요. 옛날에 아랫목에 앉아서 TV 채널, 이거 리모컨 없을 때도 채널 9, 11 이러는 분이에요. 물도와 재털이 막 이런 분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예,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은 오리지널 한국 여성이에요. 우리 그 처가 식구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아침에 눈 떠갖고 어머니가 한복 차림에 화장하고 한복 차림 왜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자녀들 일나기 전에 벌써 딱 한복에 화장까지 하고 집안 청소 딱 끝내놓고 음식 준비 딱 끝내놓는 집이에요. 내가 그런 장모님을 딱 보니까 이거 치겠다 안 치겠다. 치죠. 이제 됐다. 이건 이제 결혼이다.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24살, 우리 집사람 24살 때 결혼했는데 26살에 제가 개척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 26살에. 아니 근데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개척교회가 교회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김집사가 이랬다 박집사가 이랬다면 말이 틀리면 삼자대면을 딱 시켜버려. 26살 먹은 사모가. 아유 나는 막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아니 사모가 모른 척 넘어가. 아, 또 어떤 집사가 우리 사람 씹으면요 난리가 나 난리가 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내가 그러죠. 사모야 어미 못자가 들어가. 어머니야 영적으로는 나이는 어려도 영적으로 어머니야 모른 척하고 넘어가. 그럼 우리 집사람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누구 편이에요? 이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예배 마치고 나는데 로비에서 집사하고 싸우고 있어. 어? 집사님 내가 집사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같은 집사라면? 사모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경상도에다 목소리까지 커가지고 난 나가서 졸도할 뻔했어요. 제가 목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살아보니까 우리 사람은 어머니를 안 닮고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와, 삼남매 막내인데요. 삼남의 막내인데 의외로 오빠 둘 딸 하나야 막내가. 그러니까 경상도 아버지 얼마나 무서워요. 아들들은 아버지 앞에 벌벌 떠는데 이 막내 딸하고는 친구처럼 지내갖고 맥주 같이 마시시고 뭐 이런 사이야. 반말하고 딸은 아빠한테. 자기 감정 표현 그대로 하고요. 자기 생각 그대로 말하고요. 직업이 뭐였냐? 디자이너였어요. 80년대 초반에 명동에 사롱에서 옷 맞춰 입고 말장화 신고 다녔어요. 그 시절에. 그런 미스김하고 이전사가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온 교인이 다 결혼 반대. 사모감 아니라 이게. 근데 내 눈에 뭐가 꼈어요? 그 장모님 보니까 틀림없어. 그래갖고 결혼했는데 아유 어머니를 안다고 아버지를 닮은 거야. 할 말 다 하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목회가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죠. 날마다 제가 싸웠어요. 설득도 해보고 싸워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안 돼.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여자는 사탄보다도 더 무섭다. 이게 내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면 물러갔다 다시 오는데 이 여자는 사탄은 말씀 갖고 들이밀면 물러갔다 하나 다시 오는데 이 여자는 설교 그만하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린 결론입니다. 여자는 사탄보다도 무섭다. 무서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준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세미나를 할 때 갔는데 새벽기도 설교에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얼마나 사모님을 씹었던지 사모님 보따리 싸고 가버린 거예요. 세 번 보따리 쌌대 사모님이. 그래서 자기 주제곡은 뭐냐 18번이 어서 돌아오. 이준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면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권사 주물러서 고쳐놓으시든지 아니면 딴 교회로 좀 보내주시든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불러가시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시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을 하시더래. 이것도 기가 막힌 응답인데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도 못 고쳐가지고 내가 대신 죽었다. 주님이 그러시더래. 나도 못 고쳐갖고 내가 대신 죽었다.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 결론 내렸대. 아, 고칠 생각하지 말자. 뭐 주님도 못 고쳤다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새벽에 그 설교 딱 은혜를 받고 그래 우리 입사람 포기하자. 근데 내려와서 현실을 보면 그게 마음에 됩니까? 아니,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쟤한테 그러더라고요. 인정해라 그러더라고요. 인정해줘라. 너도 네 천성 바꿀 수 있냐? 하나님 주신 기질과 천성은 은혜가 임하면 장점되고 은혜 떨어지면 단점이 되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인정해주자. 어느 날 막 씩씩거리고 우리 집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김 집사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씹고 있다는 게 자기를. 그전 같으면 당신이 참아라 뭐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랬어요. 아니 진짜 김 집사 그래서 그랬대. 아니 그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만. 가서 박살내버려. 내가 책임질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가대.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여자는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아달라고 하는 이야기였구나.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편들어줬죠. 무조건 편들어줬더니 지금은 기가 너무 살아가지고 뭐 장로님하고도 막 농담하고 막 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 나한테 넥타이 좀 잡히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농담하고 그래요. 예, 그 정도 장로님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건 절대로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칭찬할 때 사람이 바뀝니다. 인정해 줄 때 사람이 바뀝니다. 저희 교회 98년도에 제가 이 말에 대한 설교를 8주를 연속 시리즈로 했습니다. 삶이 자꾸만 꼬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복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인들 가운데 정말 이해가 안 되게 복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집중기도를 했어요. 그 몇 가정을 놓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래서 복을 못 받는구나. 이래서 묶여있구나.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삶이 자꾸만 꼬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이었어요. 말이 문제가 되면 인생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에 대한 그 깨달음을 깨닫고 제가 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관련 성경구절을 쭉 찾다가 제가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한 주 설교가 8주 설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98년도부터 2, 3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제가 어느 교회든 부흥에 가면 첫 번째 갈 때는 무조건 저녁 집회 메인 시간에 말에 대한 이 설교를 제가 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 저한테 준 은혜이기 때문에.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제가 98년도 이 설교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고백을 해요. 남편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S대 출신입니다. S대 출신인데 꿈이 뭐였냐? 교수였어요. 근데 교수가 못됐어요. 좌절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야, 금맥, 인맥 없이는 교수도 안 되는구나. 실력이 있어도 안 되는구나. 그 상처를 받고 두문불출하고 누구도 안 만나고 선배 후배도 안 만나고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어요. 이런 세월을 2, 3년을 흘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변절되는데 어느 날 부인이 무슨 말 한마디 하니까 너까지 나를 무시하고 폭력이 시작됩니다. 나는 몰랐어요. 겉으로 멀쩡하니까. 근데 이 부인 집사가 저한테 고백을 해요. 목사님, 경제적인 어려움 다 참고 살겠다 이거야. 그러나 맞고는 못 살겠다 이거야. 내 자존감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데 그건 못 살겠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대요. 그러다가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성령께서 칭찬해라. 네 남편 인정해줘라. 인정해줄 게 눈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인격 파탄자, 무능력한 그 남편 뭐 칭찬할 게 있냐. 거부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순종해라.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해라. 암만 찾아봐도 칭찬할 게 없더래요. 남편 하는 게 뭐냐. 날마다 집에 앉아 책만 보고 앉았는데 어느 날은 거실에 앉아 책 보고 있는 그 남편을 향해서 이랬대요. 당신은 책 보고 있을 때 모습 참 멋있다. 그러고는 후다닥 걷는 바로 뛰었대요. 왜? 또 책 날라가고 싶어가지고. 조용하더래요. 기도했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 남편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대요. 하루는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대. 여보, 나 이민 가고 싶어. 갑자기 웬 이민? 나 대한민국 싫어. 내가 보면 당신 정말 실력 있는 학자야. 그런데 학맥, 인맥 때문에 당신 교수 못된 거 보니까 나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자기 남편을 인정해 주는 말을 했어요. 아, 말 않고 듣고 앉았더래요. 밥 먹을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나니까 이 남편이 집을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어디로 간다 말도 없이 무조건 집을 나가는데 저녁 때에도 들어오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 여보, 고마워. 세상에서 나 알아주는 건 당신 하나밖에 없다. 근데 나를 알아주는 당신 고생시키면서 내 자존심 세우겠다고 집에 있는 게 미안해서 내가 그동안 안 찾아다니던 선배 후배들 쫓아다니면서 교수직은 그만두고 내가 행정직이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돌아다녔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교 행정직 하나가 됐어. 애들 교육 문제도 있으니까 당신 이대로 있고 나만 내려가서 내가 주말에 올라올게. 내가 당신 때문에 인생의 살맛을 느낀다. 고마워. 그리고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갔어. 매일 전화하면서 여보 어떠냐? 괜찮냐? 여러분요. 이 남편이 주말에 올라와서 부인을 따라 교회를 나와요. 지금은요. 주차 이혼하고 난립니다. 칭찬이 인생을 바꿉니다. 저희 집사님 가운데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처럼 자란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결혼했는데 딸 하나 낳고 딸이 5살 먹었을 땐가 남편이 또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불행한 여자. 바싹 말라갖고 얼굴은 새카맣게 기미가 껴있어요. 딸 하나 키우다가 힘드니까 또 자식 있는 어떤 남자 그냥 만나서 삽니다. 근데 그렇게 만난 남자 뭐 잘 만났겠어요? 트럭 하나 몰고 다니면서 하수도 고치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루 벌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처마시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하고 하루 벌하고 하루 자기 혼자 먹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 부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버스 종점에다가 리아카나 갖다 놓고 겨울에는 붕어빵, 오뎅 팔고 여름에는 과일 떼다 팔면서 정말 죽어라 고생해요. 기미가 새까맣게 깨갖고 있어요. 불쌍해서 제가 가끔 지나가다 들어가서 집사님 힘들지 그렇게 기도해주고 가는 집인데 어느 날 제가 들어가서 집사님 요즘 불경인데 힘들지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내 생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난 너무 행복해요. 뭐야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요. 우리 남편 칭찬하기로 했잖아. 왼수 같은 남편 칭찬할 게 없더라고요. 날마다 술나 처먹고 오니까 무책임하고 하도 칭찬할 게 없어서 하루는 술 먹고 흐느적거리고 방으로 들어간 뒤에다 대고 그랬대. 당신은 술 취하고 흔들거리는 것도 멋있다 그랬대. 하도 할 말이 없어서. 그랬더니 미친년하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때요. 그럼 그렇지 너 같은 인생 칭찬해줘봐도 소용이나 있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뭐 이래가면서 막 속으로 이제 너는 나 다시는 칭찬하는가 봐라. 그런데 성령께서 칭찬해라. 네 남편 인정해라 그러더래요. 남편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라. 칭찬해줘라. 성령께서 계속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뭘 칭찬해요? 칭찬할 게 손꼽만큼만 있어도 내가 말도 안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남편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 일하러 나가는 뒷모습 보니까 참 멋있다 그랬대요. 그 다음 날은 출근한다 뒤에다 대고 그랬대요. 당신 일하러 나가는 뒷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든든해 그랬대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남자가 매일 보라고 이건 안 변하는데 한 가지 변하는데 만 원이라도 갖다 주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 일하러 나가는 모습이 멋있어. 당신 일하는 거 나가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든든해. 이 말 한마디에 이 남자는 그 멋있다고 그러고 그 일하러 나가는 모습이 든든하다는 그 말을 뇌리에 남아있습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뭔가 만 원이라도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변하느냐? 새벽에 청가물 시장에 물건 들어가는데 돈 아끼려고 버스 타고 가고 머리에 이고 오고 막 이러는데 남편이 타이탄 끌고 새벽에 같이 가자고 끌어다가 물건 떼다 주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에는요 해 떨어지면 우리 남편 일을 못하잖아요. 와가지고요 저랑 같이 있다가요 들어갈 때요 포장마차 다 쳐주고 팔짱 끼고 들어가요. 내 생에 이런 생이 없어요. 나 요즘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더니요 우리 집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칭찬할 때 칭찬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칭찬하고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좀 되도록이면 부부가 좀 같이 앉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연세가 연세인이 많지 하룻밤만 지나도 잊어버리시죠. 네, 괜찮아요.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옆에 계신 분 두 분씩 짝을 지시고요. 세 가지씩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칭찬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해보면요, 증상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첫째 증상은 몸을 꼬는 겁니다.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서 이게 쑥스러워가지고. 어디나 있는 증상입니다. 세 가지만 하라는데도 그걸 못하고 손가락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칭찬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하고 살아야 돼요. 행복을 주고받고 사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아가서에 보면 여자가 남자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사랑, 이름, 소중한 뛰어난 점, 리더십, 다정함, 친절한 말, 건강, 어여쁨, 외모, 피부 색깔, 머리, 머리털, 눈, 뺨, 입, 입술, 손, 다리. 이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를 칭찬하는 것 한번 보실래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와, 세 배는 많아요. 성경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칭찬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순결함, 목소리, 냄새, 의복, 부모에게 귀중한 받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있는 것, 그 여자의 부모, 고결함, 순전함, 인품, 우아함, 아름다운 고음, 어여쁨, 얼굴, 키, 머리, 머리털, 눈, 코, 코낌, 뺨, 입, 입안, 입술, 치아, 목, 유방, 배꼽, 허리, 넓적다리, 발. 세상에요. 배꼽 칭찬하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배꼽은 탯줄 자른 흉터인데 솔로몬은 이렇게 여인의 배꼽을 칭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남자들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 옆에 부인이 계시면 부인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해봐도 좋습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의 배꼽은 섞인 포도주가 담긴 둥근 장과 같도다. 이렇게 칭찬해요. 그 배꼽을 뭐라고 칭찬해요? 붉은 포도주가 담긴 둥근 장과 같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칭찬은 그런 거예요. 자, 배우셨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세 가지를 더 칭찬해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참 어려운 숙제죠? 평소에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열심히 안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괜찮아요. 예, 그러나 집에 가셔서는 하셔야 돼요. 예, 집에 가셔서는 하시고요. 자, 저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가면 목사로서 들을 때 참 기분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서 성도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문제 해결받았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꼭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껄쩍지근해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런데 어떤 분은 이래요. 요즘 목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라든지 많이 바쁘신 모양입니다. 그 말은 뭐죠? 오늘 좀 은혜가 안 됐다. 그 말이지요. 네, 저도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성도가 몇백 명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보다요. 저를 정말 감동시키는 것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로비에 나가 있다가 나를 보는 순간 다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나이에도 뿅갑니다. 아직도 뿅가요. 교인 몇백 명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보다 우리 집사람이 이래버리면 나는 뿅가버립니다. 남자는요. 남자는 아내와 자식들이 인정할 때 살맛을 갖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남자는 참 약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애들 눈에 보여도 엄마 안 보이면 누구 찾습니까? 엄마 어디 갔냐 소리부터 합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는 아내나 자식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 나 때문에 인생이 복되다고 말하면 그것 때문에 살맛과 목숨을 건다. 그게 남자. 두 번째가 알아주는 말입니다. 감사. 자, 같이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주는 말 가운데 대표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칭찬과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말인데, 감사는 뭐냐? 상대가 뭘 했을 때 그걸 알아주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할 때 그것은 보답이라고 그랬어요. 보답.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보답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답. 부부지가 아니라고 당연시하면 안 되고 부모 자식지가 아니라고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뭔가를 했을 때 항상 그걸 알아주는 표현들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피차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 되고 그걸 표현하고 사셔야 돼요. 자,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참 여자분들은 특히 더 많아요. 특히 남편들에게 원하는 그 요구사항 가운데 제일 큰 게 뭐죠? 젊었을 때 유능한 남편 되기를 원해요. 능력 있는 남편 되기를 원해요. 근데 능력 있는 남편, 세상에서 성공하는 남편은 100명 가운데 몇 명? 한두 명이죠. 요즘에 나머지는 다 능력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는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능력 없고 실력 없으면 주변머리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앞뒤가 꽉꽉 막혀있냐고. 줄도 좀 잘 쓰고 비빌 땐 비빌지도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 주변머리가 다 있냐 그 말이에요. 주변머리 있는 남자도 100명 가운데 몇 명? 그것도 또 두세 명에 지나지 않아. 그럼 포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절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변머리가 없으면 소갈머리라도 있어야지. 무슨 말 한마디도 못하냐고. 이렇게 남자를 달달 볶으면 이 남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사람이 말이죠, 살다 보면 60이 넘어가면 철이 드는데요. 부부가 60 넘어가면 서로 상대편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로 줍니다. 철이 안 든 부부는 아직도 안 줄지만 철이 드신 부부는 한 가지 주는데 뭘로 줄죠? 60 넘으시면 서로 상대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죠. 뭐죠?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만 같이 살자 그래요. 요즘에는 너무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막 이혼 시리즈, 노숙자 시리즈가 나옵니다. 30대 때 노숙자가 됐대요. 너는 왜 30대인데 노숙자냐 그러니까 부인한테 돈 어디다 썼냐고 물어봤다가 노숙자 됐다고, 쫓겨났다고. 50대 남자가 노숙자, 너는 왜 노숙자 됐냐 그러니까 부인 어디 갔는데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쫓겨났다고. 60대는 너는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니까 부인 어디 갔는데 따라간다고 나섰다가 쫓겨났느라. 70대가 노숙자가 됐길래 당신은 어떻게 그 나이에 노숙자가 됐냐 그러니까 숨쉰다고 눈 떴다고 80대가 노숙자가 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노숙자가 됐냐, 나는 눈 감고 있었는데 쫓겨났다고. 왜 쫓겨나니까 숨 쉬었다고 쫓겨났다. 이런 살벌한 시리즈가 나온다. 요즘 남자들 불쌍해 죽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속으로는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살아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 옆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걸 늦게 깨닫잖아요. 일찍 깨닫고 살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지체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지체는 말이죠, 아무리 미스코리아 진이라도 코가 깨졌으면 계속 미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가 깨지면요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깨지면 가족 전체가 아픈 거고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기능을 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있는 것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뭘 해도 괜찮습니다. 노릇 못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사셔야 돼요. 제가 집회 가면요, 학생들이 참석하면 물어봐요. 물어보거든요.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뭐로 나와요? 신사임당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 이놈들아. 신사임당이 너희를 위해서 기저귀를 한번 갈아줬냐, 밥을 한 끼를 해줬냐, 이놈들아. 그리고 다시 물어요.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그때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요, 그래요. 그때서. 이 정신 나간 놈들, 이걸 모르고 사니까 불행하지. 자,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누굽니까? 제가 신사임당부터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신사임당부터 이야기하는 건 틀림없이 한경진 목사님, 아니면 길선준 목사님, 뭐,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손양원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신방을 한번 해줬어요. 기도를 한번 해줬어요. 설교를 한번 해줬어요.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예요? 네, 이걸 알고 살아 행복한 거예요. 저는 목회나 가정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저도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목회를 하면서요. 철이 안 들었을 때는요. 집사가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오면요. 앞에서 이제 찬양 막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아니 집사가 왜 늦게 와? 뭐하고 늦게 와 집사가? 아 근데 늦게 와서 주에 조용히 앉으면 꼭 자기 자리 찾는다고 앞에까지 기어나오면 더 열받아요. 아 왜 앞에까지 기어나오면서 예배 분위기 다 깨? 찬송을 하면서 머릿속에는 막 열받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앞에까지 나왔으면 예배나 자리들이 설교 시간에 또 졸고 앉았으면 더 열받아요. 아 막 예배 시간에 막 열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목회 철이 드니까 아니에요. 목회 철이 드니까. 그래, 얼마나 피곤하면 좋냐. 요즘에는 얼마가 은혜가 안 되면 좋냐. 그런데도 딴 데 안 가고 오늘도 있어주니까 고맙다. 요즘에는요, 고마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충신이 누구냐? 27년 된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도. 27년 동안 제일 충성된 충신이 누구냐?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20년 이상 나랑 같이 온 사람이 제일 큰 충신이다. 얼마나 있는 듯 없는 듯 교회를 다녔든지 아직도 권사도 못 돼 있고. 그럼에도 그들이 제일 충신이다. 저는 그래요. 왜? 살아보니까 제일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살아온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고맙습니다. 근데 그냥 고맙습니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세 가지를 감사를 표해주세요. 그냥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가 아니고 무엇 무엇이 고마워 이렇게 세 가지씩 고백을 해볼 수 있길 바라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부부라는 건 서로 알아주고 사는 관계입니다. 귀한 줄 알고 사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어딜 같이 갔다 온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요즘 강원도 오징어 물회가 맛있을 때다. 그치?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랬어요. 여보, 가자. 그러니까 어디요? 그래요. 당연히 어저께 물회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때만 해도 속초 비행장이 비행기가 뜰 때입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비행기표 다 끊어놨으니까 빨리 준비해. 그랬더니, 아니, 당신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하면서도 입이 이만큼 벌어지더라고요. 네, 가자. 그래갖고 비행기 타고 속초 가가지고 6시간 렌터카 해가지고 드라이브하고 만 몇천 아치니까 둘이 다 못 먹어요. 비숙이라. 그거 먹고 왔어요. 우리 집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뿅 가죠. 그다음부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어떻게 돼요? 중성! 그래버립니다. 부부라는 게 이렇게 알아줄 때 살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알아줄 때. 제가 가끔 집회를 나가면 우리 집사람이 내 성경책에다가 쪽지 하나 꽂아놓습니다.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멋진 중년의 남성으로 가슴 설레게 내게 다가오는 당신. 뭐 이런 식이에요. 요즘도 제가 집회 가면 울어요. 3박 4일 헤어지는 게 힘들다고. 그러니 어떡해요? 쇼핑이라도 하라고 위로금을 주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인터넷으로 공연 예약을 해가지고 티켓을 요즘은 배달하잖아요. 그 전에요. 3일 전에 배달해가지고 예술의 전당에 가서 공연 관람을 하고 왔어요. 인천도에 부부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한국은 부부 모임 그래도 밥 먹을 때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쪽 방에서 우리 집사람 목소리 크잖아요. 경상도 여자. 아이고 그 개척교 사모들 또 어려운 교회 사모들 앉혀놓고 공연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막 나는 원래 소심하거든요. 아니 저 이야기를 왜 저런 데서 해. 저 상처받겠네. 사모들 시험 들겠네. 막 그러는데 무슨 말이 딱 들어오냐면 이런 말이 들어와요. 3일 전에 티켓을 배달받았는데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날 무슨 옷을 입고 갈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갈까? 그걸 생각하면서 3일 동안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공연 갈 때 열흘 전에 배달시켰잖아요. 열흘 동안 행복하다. 여러분요, 짧은 인생 살다 갑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십니다. 아웅다웅하고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렇게 알아주는 삶과 말들이 많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고맙다고 고백을 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우리 사람 저랑 결혼하고 죽어라 고생했거든요. 26살에 개척해갖고 예배당 두 번 짓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도 애들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너희 아빠 만난 거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주로 옆에 있을 때 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 같아. 그러나 어쨌든 나는 나를 알아주는 그 여자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여자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없습니다. 왜요? 나를 알아주니까. 우리 사람도 저를 그렇게 알아줘요. 여러분 서로 알아주고 고맙다고 고백하고 보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10분 남았거든요. 인생을 황폐케 하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희롱의 말, 조롱의 말입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람을 조롱하는 건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남을 무시하면 그것은 그 사람 무시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통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가슴 아프게 하고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하는 말들, 열등감과 자기비애를 갖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어요. 통과? 그 말이 비방과 조롱과 희롱의 말입니다. 사람이 비방하는 이유는 타락한 결과입니다. 죄가 들어가고 사탄이 지배하면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과? 악마의 특성입니다. 밤낮 참소하는 게 마귀고요. 남 비방하는 게 마귀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젊은 과부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14절 15절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 시집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 해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는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폄하하고 사람의 평가하는 말들을 하는 건 누구에게 이미 돌아간 자들이다? 사탄에게 돌아간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과? 비방과 멸시하는 말들이 일으킨 결과는 이간을 시킵니다. 비방이란 건 뭐죠? 상대편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걸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이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동기 목사님, 71살 먹은 동기 목사님 있습니다. 늦게 신학해 가지고 목사돼갖고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어느 날 막 씩씩거려서 아니 형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야 아니 70살인데도 부부싸움해갖고 와갖고 씩씩거리더라고요. 이야 미치겠다. 아 왜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 한마디 남겼습니다. 여자분들만 따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고장도 안 나는 미제 녹음기야. 아니 지금 문제 갖고 말싸움을 했는데 시집 올 때부터 이야기가 또 나온다는 거야. 40년 50년 전 고생한 이야기부터 또 시작한다. 미치겠네. 그러면서 하는 말 한마디 여자는 고장도 안 나는 미제 동기래.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자 부부간에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당신 그러면 되냐고. 그러니까 여보 미안해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이야기 하다가 다음에 또 그 이야기 또 꺼내면서 당신 그때 정말 섭섭했다고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아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거기다 그게 미안한 태도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자들. 아 그러면 남자가 또 그냥 아 미안해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이야기 또 갖고 또 공격을 하면 남자가 어떻게 반응이 나오죠? 아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어쩌라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여자도 똑같습니다만 같은 그 잘못을 반복적으로 비방을 해버리면 이간이 되는 거예요. 갈라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구절이에요. 자, 통감. 치명적 상처를 입힙니다. 함부로 말하는 건 칼로 찌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통감.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통감. 간사녀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합니다. 통감. 비방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비방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기도 동시에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요.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버리신다 그랬어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하고 버린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통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뽑아내고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해치고 남을 모함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뽑아버린다 그래. 그러니까 복을 못 받습니다. 이게 복을 못 받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자 통감. 부끄러움을 당하죠. 미리암 이야기입니다. 통감. 같이 읽습니다.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웃을 은근히 허물면 하나님은 그를 멸하신다 그래요. 나는 남을 은근히 허물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이번에 그 김 집사가 그 좋은 대학 갔대. 명문대 갔대.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다른 집사가 걔 머리는 좋은지 몰라도 성격은 좀 그렇지? 성질은 한가닥하지? 왜 깎아내려요? 아 요즘 그 박 집사 사업 잘 된다고 할 때 오 그래서 그랬구만. 왜? 목에 힘이 들어갔어? 옛날 같지 않아 사람? 왜 남을 깎아내려요 여러분? 남을 은근히 나는 깎아내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손해볼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통과. 자 잠언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시는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요. 아 그 박집사 사업 부도났대. 네, 그럴 줄 알았어. 잘 나갈 때, 폼 잡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어. 여러분, 남 어려움 당하는데요. 이렇게 좋아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형벌을 묻지 못한다.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요. 마음 잘 쓰시고, 말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 자식, 나는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운대요.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 동액이 녀석 말이죠. 어 왜? 그 자식이 그 문제 있대요? 근데 그게 사실이야. 그럼 내 반응이 어때요? 어 집사님 사람 참 잘 본다 야. 내가 그래요? 내 반응이? 절대 그런 반응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어쨌다고. 듣는 아버지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도 듣는 아버지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고 성도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성도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잘못을 이야기해버리면 듣는 아버지 하나님은 기분 나쁘신 거예요. 더 속상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부터 그런다니까. 그래서 집사님 어쨌다고 반응이 좋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통과.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할 만큼 중하게 보는 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어떻게 형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불행을 자초하는 말들이고 결국은 남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통과. 남의 말에 대한 태도, 레위기 19장 16절 시작. 너는 백성 중에 다니면서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논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 너는 전화하여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논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교만한 겁니다. 동감? 남의 말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들으려고 애쓰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 별걸 다 이야기해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별로 안 해요. 안 좋은 말 하니까 듣다 보면 안 좋은 소리들 하고 기분만 나쁘고 시험만 들어.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런가 그거 귀 기울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 동감?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 믿지 마세요. 사람은 말을 전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안수 집사님 10분 모셔놓고 귓속말로 말 전달하면 제대로 전달되어야 안 돼요. 아니, 어른들인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은 말을 들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 경험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인풋이 되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다시 말할 때는 이미 그게 누구께 묻어나와요? 내게 나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전도사 때 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전사님 오늘 주일 학교에서 뭐 가르쳤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유치부 애가 교회 갔다 와서 오늘 너 교회에서 뭐 배웠냐?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신발이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신발이래. 그게 뭔 말이야? 선생님이 예수님이 신발이라 그랬어. 그러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갖고 집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전사님, 오늘 교회에서 뭐 가르쳤어요? 그날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뭐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러니까 유치부에는 신이다.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은 신발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 전달하면 그거 신뢰하지 마세요. 그 말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거기서 시험 들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간시키는. 자, 통과. 잠언 22장 24절 25절 시작.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너까지 같이 거기에 빠진다. 사람은요 처음에는 무슨 말 하면 그래요. 에이 집사님, 그 집사님 오해한 거야. 김 집사 그럴 사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 또 하면 에이 아니라니까 왜 그래. 그러지 마.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 또 들으면요 내가 사람 잘못 봤나.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내가 같이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은혜 시대인 신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만은 사랑으로 뭐 감싸고 옆에 있어줘라 그런 말씀을 안 해요. 로마서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 말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귀합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귀합하기 위해서 뭐예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교하다는 말은 말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상대편을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동조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첨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돈 필요하면 돈 빌려주고요. 뭐 필요하면 뭐 해주면서까지라도 나와 같은 말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운 사람, 뭐예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번 뭔가 주장을 하면 끝을 보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이게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했어요?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고라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 그래, 고라 편에 섰던 자들 지금이라도 떠나라. 그러면 같이 안 망한다. 그런데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면서 같이 땅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고우, 죽어도 고우는 고수 덮칠 때나 하세요. 하나님 앞에 죽어도 고우는 진짜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대해서는 안 될 뿐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감? 자, 전체 정리입니다. 이번에 복받는 말은 제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요. 삶이 자꾸만 꼬이십니까? 라고 책을 제가 이 말에 대한 설교를 가지고 집회하는 교회마다 좀 책이 있으면 좋겠다. 듣고 잊어버리니까 성경구절이고 뭐고 다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부탁이 많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사실은 좀 책을 만들었는데 추천은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추천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학 교수인 정창균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셨고요. 제가 박영선 목사님한테 추천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출판사의 이야기라니까 박영선 목사님 추천을 받으면 기본 단위가 몇천 권은 팔린대. 1세 인쇄 돼가지고 한 달 만에 다 팔리고요. 지금 이제 3일 전에 2세 인쇄가 돼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면서 이걸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분 있을까 싶어서 100권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 있으니까요. 필요한 분은 가져가시는데 만 원 받습니다. 이거는 전액 선교사님들 세미나 하는데 쓰는 경비로 씁니다. 선교비로 쓰는데요.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시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말한 대로 자기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고 배가 부르게 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격이 맺다 그랬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이는 복을 유보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서 개우를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고요. 시편 143편인가요? 6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증을 못했는데요. 하루 세 번만 칭찬과 감사를 꼭 하십시오. 저희 교회 장로님 이 설교 듣고요. 출근할 때마다 호점에 동전 세 개를 넣고 나갔대요. 그리고 무심코 호점에 손 넣었다가 동전 잡히면 아차 칭찬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지.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 무조건 칭찬하고 감사했어. 하루 세 번씩. 지방대 출신인데 지금 상장회사 최고 임원이 돼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고백이에요. 목사님. 저는 지방대 출신으로 차장까지 가면 최고 우리 회사에서 맥시멈입니다. 제가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건 제가 임원된 겁니다. 중국에 공장 4개가 있는데 서울대 출신이 죄송합니다. 서울대 출신이 무능력하단 말이 아니에요. 서울대 출신이 가서 4년 계속 적 잡았어요. 회장이 야 너 아니고는 안 되겠다.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가는데 1년 반 만에 완전 흑자로 돌려놨어요. 그 회사에서 보라고 본사를 먹여 살려요, 지금? 전번에 들어왔길래 물어봤어요.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 비결이 딴 거 있습니까? 저는 가서 딴 거 한 거 없습니다. 한국 상주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중국 직원들 평직원까지 만나기만 하면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같이 일해줘서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자기는 칭찬과 감사하는 말만 했는데 1년 반 만에 완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왜요? 행복을 주는 말을 하니까, 행복하니까 일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성공의 키워드, 행복의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칭찬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